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말, 영어나 한글을 함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모르는 언어를 사용해서 그렇다면 통역을 통하여 의사 전달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동일한 언어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경우가 되면 참 답답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지난주에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새 제자. 여러분 이미 아시다시피 이새 제자는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인데 예수님께서 이 사랑하는 새 제자를 애 제자라 이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활동을 했던 이새 제자들이 변화산 위에 올라가서 변형되신 예수님도 보았고, 민족의 지도자 모세와 불의 선지자 엘리야도 보았습니다. 정말 누구에게나 일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그야말로 큰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그러한 시간인데, 이 대화를 보면 그리 매끄러운 대화가 아닙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 뒤에 있을 당신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누차 예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세 제자들은 얼마 뒤에 있을 그 모든 예언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그 말귀를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산 도중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함구령을 내립니다. 그게 구절 말씀이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들이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입을 다물으란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세 제자들이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가서 예수님 순환에 대하여 아무런 말도 하지 말고 철저히 그저 입 닫고 비밀로 지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순환에 대해서 이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순환을 좀 바로 이해해라. 올바른 이해를 가져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자기의 성공이나 자기를 자랑하는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소금처럼 녹아서 숨어서 헌신하는 것이고, 또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너희들은 하산한 다음 이제부터라도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좀 소상하게 잘 깨닫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 하는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예 하고 대답하기커녕 오히려 이 제자들은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마지막 때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서기관들이 이전에부터 말을 했지만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하는데, 그 엘리야는 도대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제자들의 이 소리가 뭐냐고 하면은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왕이 될 터인데, 그러면은 저 아래 동네 서기관이나 우리 유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순서를 따진다면은 엘리야가 먼저 오고 난그 다음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데, 지금 우리에게 엘리야의 모습으로 온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결국 오늘 본문 13절에서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엘리야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마는, 그래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 당신의 고난에 대해서는 일체의 반응을 하지도 않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또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고 그걸 무시하고 괄시하고 고난 가운데 그 지나지게 한 것처럼 똑같은 길을 나도 걸어간다. 나는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이고 하나님의 영광도 나에게 있지만, 그러나 날 통해서 지금 이 땅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영광은 한마디로 고난의 영광이다. 또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하!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하면은 이제 해결됐다. 앞으로 그저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이 되는 그 영광의 날이 오겠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끝내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후에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길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마지막 걸음이었습니다. 그 걸음에서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곧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이 될 터인데, 왕권을 가질 터인데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고, 이것이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도중에 저들이 대화한 주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호를 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환호한 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정신을 잃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하고 순환의 길을 가신다고 하는 것 깡그리 잊어버린 채 저들이 환호하는 군중을 바라보면서 도취되었고, 결국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혀서 죽음의 길로 걸어가시게 될 그제서야 이 제자들은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뭐냐, 이 말. 아, 왜 이렇게 꼬이냐? 그래서 그들은 다 제각기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변화산에서 내려가는 길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나는 이 서투른 대화 속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무언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영광 하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광은 여러분 우리나라 한문으로 쓰게 될 때 영화로울 영자에다가 빛날 광자를 씁니다. 영화롭게 빛난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찬란한 빛이 임하는 자리가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날 통하여 나타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재하시기만 하면 나는 일순간에 스타가 되고 주인공이 되고 그저 무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능력과 소유를 갖게 될 것이고, 날 정말 행복하게 하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 그때부터 오게 될 것이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복이다 혹은 은혜다 여러 가지 말로 우리는 표현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영광은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영광은 고난의 길을 가는 영광, 십자가 지는 영광. 어떻게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은 빛나는 자리가 아니라 어두운 자리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몇 해 전에 남가주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큰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그 산불이 산에 있는 나무만 태운 게 아니라 심지어는 그 산 아래에 있는 동네까지 불태워가지고 수많은 주택들이 소실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하나 어느 동네에서 나타났는데, 예배당은 불 안 타고 주택들은 거의 다 불에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화재가 다 진압되고 난 다음에 이 교회에서는 교회 앞에 서 있는 광고판에다가 이렇게 글을 써서 붙였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는 화재에도 무사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은 몇 시고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고 웹사이트는 이렇고 저렇고 쭉 갖다 써붙였어요. 이 말은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라고 하는 전도 문구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배당에 임하셔가지고 이런 큰 화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당은 타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예수 믿어라.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의도와는 달리 그 마을 사람들이 전부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뭐고 뭐 전도는 고사하고 그 마을 모든 사람들이 예배당 앞에 와가지고 그 문구를 떼라고 데모했어요. 안 그래도 불나서 집이고 뭐고 이것저것 다 없어져서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밖에 없는데 우리 한국말로 불난 집에 부채질하냐 하는 그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오도하거나 호도하면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전도의 문을 막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젊어서 목사 안수를 받고 바로 세미나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지요. 벌써 30년이 전 그런 일인데 거기 참석한 목사님들은 조그마한 교회 그리고 시골교회 자립하지 못하는 그 미자립교회 그 목사님들이 대부분이었고 이제 안수받은 저 같은 병아리 목사님들에게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격려해서 앞으로 목회 잘하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노회에서 세미나를 열게 되었는데 서울의 어느 큰 교회 담임이신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 점심시간인데 그 세미나에 참석한 목사님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작은 교회 목회하시는 여러분들 회개하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하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성장시키지 못하고 부흥시키지 못하게 됐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은 결과이고 그 임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여러분 목회자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회개하시오. 저는 안수받자마자 얼마 되지 않은 그저 병아리 목사 같은 사람이니까 그걸 그냥 좋게 받아들였어요. 뭐 사실이죠. 목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모든 일을 해야지 그래야 교회가 성장도 하고 부흥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 강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 그런데 거기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정말 마음 상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들고 보니까 그때 왜 목사님들이 마음 상했는지 이제서야 알 것 같아. 온 동네가 불탔는데 교회만 불 안 탔다고 그래서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말하는 것이나 수많은 교회 중에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가 부흥했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자기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으로 말하는 그것은 교만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잘못되게 해석하는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은요, 그 교회에 집회를 하는데 아주 조그마한 교회, 시골교회 목사님도 강사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 그 강사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보다도 더 훌륭한 목사님을 강사로 모셨습니다. 제가 만약 이 목사님처럼 시골교회 그저 얼마 모이지 않은 조그마한 교회에서 10년, 20년 목회하라고 했으면 저는 아마 도망을 가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강사 목사님은 10년, 20년 동안 여태껏 변함없이 작은 공동체지만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왔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몇 명 안 모이는 교회에 목회한다고 이 목사님을 삼류 목회자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여러분 눈을 바꾸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려면 잘못된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 중에 들렸는데요. 저는 그때 그 강사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선포하였는지 사실 전혀 기억이 없어요. 그러나 그 강사 목사님을 교회 앞에 소개하시던 이 목사님의 소개하신 말씀은 아직도 기억을 하고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들은 표면적으로 거창하고 화려한 영광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광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해주시면서 그 영광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 영광의 그 무게를 감당하는 자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이 영광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지도 않은 채 그냥 나에게 이롭게 하는 거, 나에게 복되게 하는 거, 날 행복하게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일 거라고 추측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책임이 없어지고 오늘날 교회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아주 무책임한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얘기 다 아시죠? 에스더는 부모를 일찍 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모르드개 손에서 자랐지만은 그 출신 성분은 유대 사람이지 페르시아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 그 사회적으로 깔려있는 그 유대인들에 대한 반목과 질시는 참 감당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거저 식민지 백성으로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이지만은 이 에스더를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세계 역사 속에 크레세스 왕으로 불려지는 절대 권력자인 우리 성경에는 아수에르 왕이라고 표현합니다만은 이 아수에르 왕의 왕비가 되었다고 하는 이 얘기는 호의호식도 할 수 있고 좀 모든 것을 보장받은 그런 자리 아주 엄청난 권력과 영광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에스더에게 큰 일을 하나 맡겨지게 됩니다. 유대인에 대한 반목과 질시가 극에 달해서 유대민족을 몰살하려고 하는 계략이 꾸며지게 되고 이 계략을 수포로 돌리기 위한 최후의 방법이 에스더가 자기의 남편이 되는 아수에로 왕 앞에 가서 부탁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호출도 없었는데 궁으로 가면은 혹시 왕이 기분 나빠서 죽여라 말 한마디라도 하면은 그저 끝나는 그런 자리인 것을 알고 있는 이 에스더였기 때문에 망설였어요. 그런데 모르드개가 대화 속에서 에스더는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 왕비가 된 것은 이 좋은 자리에 있는 것은 그저 나만을 위해서 호의호식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우리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에게 책임을 맡기신 거로구나. 이것 깨달은 에스더는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표현대로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결국 이 에스더를 통하여 부림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명절이 제정되었고 유대인들은 그 큰 위기 속에서도 죽임당하지 아니하고 살아남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다. 여기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던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민족을 살리는 그 위대한 역사,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 땅 위에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어디가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에스더 얘기했으니까 다윗 얘기도 한번 연결해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아주 열렬히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었을 때의 그 세계 정세를 보면요,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쇠약해져 나가는 그 중간 시점에 다윗은 그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잡고 있는 아주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도성에다가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성전 짓기 위해서 건축 기술자들을 모집하고 재정도 충분히 확보를 하고 그 좋다고 얘기하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비롯한 모든 건축 자재들을 다 마련해서 이제 건축 허가만 나면 건축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만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 넌 아니야. 넌 너 평생 성전 건축할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나쁜 일 하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서 제 평생의 소원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잘 지켜놓고 나면은 하나님도 기뻐하실 걸요. 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너는 너 평생에 성전 짓지 못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평생의 소원을 다윗은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윗은 왕이라도 보통 왕이 아닙니다. 만약 다윗이 그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겠다고 해서 그 마음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그 모든 업적을 땅에 쌓는다면 그는 왕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공경하는 신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신이 아닌 왕이 되게 하려고 그의 가장 큰 소원이라도 어떻게 보면은 그를 가장 위험스럽게 만들 수 있는 성전 건축을 하나님은 막으셨던 것입니다. 이걸 다윗이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는 얘기를 합니다. 왕 중에 왕은 내가 아니든 주 중에 주는 내가 아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왕 중에 왕이시고 그 하나님이 주님 중에 주님이시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다윗입니다. 그의 훌륭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사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에스더, 다윗 얘기, 엘리야 얘기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갈멜산에 나타난 엘리야 기적 같은 승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두로와 시돈의 우상 숭배 문화를 그대로 수입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왕비가 그쪽 출신, 이 이세벨 왕비가 그쪽 출신이었기 때문에 타락한 아왕의 폭정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의 온 땅은 우상 숭배하는 땅,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혼자서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이방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850명을 대항해서 지금 850대 1로 지금 대결을 합니다. 자, 너희들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인지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어디 한번 겨뤄보자. 그러고는 너희들이 기도하는 곳에 불이 떨어지든지 내가 기도하는 곳에 불이 떨어지든지 하늘에서 불이 떨어뜨리는 그 영광을 나타내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이방 선지자들이 온갖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서 불을 내리라고 했지만은 내리지 못했어요. 엘리야 순서가 돼서 엘리야는 제단을 쌓고 그 앞에다가 도랑을 만들고 그 도랑에다 물을 갖다 부었어요. 제단을 축축하게 만들고 도랑에 물이 흐르게 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임하시옵소서. 기도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영광의 불이 임했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응답이 그 자리에 나타났어요. 그 자리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다 해치웠어요. 게다가 갈멜산에서 내려오던 엘리야는요, 그 나라의 왕인 아합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이시여, 이제 곧 비가 올 터이니까 그때까지 한 7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형편없었단 말이지요. 이제 7년간의 가뭄이 해결될 겁니다. 왕이시여, 비 맞지 마시고 속히 왕궁으로 돌아가십시오. 엘리야의 말대로 가뭄도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불로 임했고, 여러분 보십시오.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가뭄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다 해결이 됐습니다. 이런 그가 이제 산에서 내려갑니다. 이때 엘리야가 뭘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저 아무리 이세벨 왕비가 아합 왕을 배경으로 하고 여태껏 괴롭혀 왔지만은 이제는 나한테 이세벨도 그래서 화해를 요청할 거다. 아합 왕도 공권력을 가지고서 그렇게 날 못 살게 굴고 죽이려고 했지만은 이제는 날 대접할 거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날 인정하는 날이 곧 오게 될 거다. 아, 그런데 이게 웬걸? 갈멜 산에서 내려온 엘리야의 이런 기대와는 달리 이세벨은 더 득세가 만연해가지고 엘리야 동조하던 주변 사람들에게조차도 탄압을 해서 주변 사람들 다 떠나버리게 만들고 심지어는 자객들까지 풀어가지고 엘리야 죽이면은 상금 주겠다고. 이제 엘리야 그 주변에는 모두 적들로 싸워져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야는 불의 사자입니다. 그러나 불의 선지자 엘리야였지만은 그도 절망했어요. 영적인 우울에 빠져가지고 열왕기상 19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세 번씩이나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절 죽여주십시오. 절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도 죽는 것이 저에게 더 나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발 절 죽여주십시오. 여기 엘리야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고 있는 세 제자들이 꿈꾸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여러분 거의 흡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땅에 헤롯 정권을 무너뜨리고 로마 식민지군들도 몰아내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안 땅의 왕이 되어서 새롭게 이루는 그 나라를 말하는 걸 거야. 예수님이 분명히 그거 아니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능력이 발휘되기만 하면 로마군 몰아내는 것쯤이야 식은 죽 먹이고 헤롯 정권 그까지 거 몰아내는 거 누워서 떡 먹는 것 같지. 그러면 우리는 높은 자리 차지하고 꽃길만 걸으면서 잘 먹고 잘 살 거야. 웬걸? 꽃길은 고사하고 그들 앞에 놓인 것은 고생과 탄압과 희망 없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임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가정도 잘 될 것이고 비즈니스도 잘 될 것이고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도 존경을 하고 우러러보는 나 자신이 될 거야. 내가 이런 아주 남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될 거야. 아직도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은 하나님 영광의 표면적인 것만을 바라보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속에는 분명히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는 그 우리가 기대하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이 땅에 진정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 영광을 피동적으로 관철하는 자가 아니라 그 영광이 수동적으로 우리에게 임해야 가능한 것.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셔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길은 외면하고 고난은 받지 않고 단맛만 취하려고 그렇게 좋은 것만 생각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오해했던 제자들처럼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절망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정말 그 맑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가 외롭다고 생각하고 죽여달라고 그러는데 엘리야 너로 말미암아 이 땅에 7천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할 거이다. 옛날에는 우리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바알에게 굴복하지 않은 7천명이 너 말고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은 그 해석은 틀린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이 땅에 바알에게 굴복하지 않을 사람이 앞으로 7천명이나 더 세워져야만 한다.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통하여 앞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엘리야는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기를 위하여 엘리야는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선지 학교를 세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신학교를 세웠다는 얘기죠. 그렇게 세워진 선지 학교에서 가장 뛰어난 제자 한 명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누구였죠? 엘리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안 사람만이, 그리고 그 뜻이 나의 잘됨이 아니라 나의 호의 호식과 나의 행복함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라도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걸어가는 그것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은 참으로 앞으로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면은 여전히 이 땅의 영광, 성공하는 자리, 많은 것을 소유하는 자리, 인정받는 자, 이런 것들과 연관해서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양초가 되고 나무가 됐어. 우리 몸을 불태워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될 때 우리는 줄어들고 우리는 체가 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변하지만은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이 땅 위에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을 붙이는 양초나 불을 태우는 나무는 타서 연기가 되고 재로 없어지겠지만 우리는 결코 연기와 재로 없어질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공급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분께서 우리 대신 몸을 내어 불태우십시오. 우리를 빛나게 대속의 역사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영광을 이 땅에 온전히 드러내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야에게 주셨던 말씀,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 그리고 에스더에게 주셨던 이 모든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습니다. 고난의 길이라도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에 저희들도 맞추어서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은 이 세상에 사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그 시간 그때까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양초와 나무처럼 우리를 태우면서까지라도 뚜벅뚜벅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의 영광, 나의 영광,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살아왔지만은 이제부터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